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기쁜 성탄절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기쁨이요, 감사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축하하는 즐거움의 날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14절은 성탄절의 메시지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여기 평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샬롬, 이것은 어느 때나 사용하는 일상 언어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샬롬 하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도 함께 있을 때도 샬롬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음의 가에 스실에 들어가면서 이제 인생이 마지막이구나 하고 서로를 향해서 샬롬 합니다. 전천후적인 언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안녕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깊이 있는 삶의 모든 것을 통괄하면서 주어지는 언어입니다. 샬롬이란 만물이 정상적인 관계와 상태를 유지하면서 질서와 조화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기대 언어가 샬롬입니다. 이웃과 함께 좋고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언어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날 때도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면서도 너희들은 세상을 축복할 권리가 있으니까 축복하라. 그 언어는 샬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을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러분이 사람 만날 때 입으로는 못해도 마음으로 샬롬, 평안, 축복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이별을 앞두고 있으면서 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평강 샬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의 평화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그것과 다르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더 이상 내 인생을 근심으로 채우지 말라. 더 이상 두려움으로 내 삶을 조각조각 분해하면서 살지 말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샬롬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위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는 거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이야기, 미시적 담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뒤집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대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습니다. 그 권력자가 로마 시대에 이루고자 했던 것이 박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막강한 황제 권력을 갖고 엄청난 무력을 들이면서 만들어졌던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평화였습니까? 가진 자들의 평화였습니다. 권력을 누리는 자들만 얻게 되는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는 새로운 평화입니다. 일종의 역발상의 평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일종의 확대 팽창주의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끊임없는 이 추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반대의 길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축소주의입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평화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작고도 또 작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우주의 별들을 넘어서 지구촌을 향해서 오신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팔레스틴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한 젊은 유대 여인에게 오셨습니다. 그녀의 자궁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아지심, 낮아지심이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래서 탄생한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팔레스틴의 목자들이란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적 지위가 없는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자기 소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지도 못했고 율법을 알아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다른 사람은 쉬지만 양치기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늑대와 들짐승의 공격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좋은 조건들을 다 박탈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그들에게 언제 나타났습니까? 밤에 밖에 있었을 때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이 되면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잠도 못 자고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아, 어떻게 내 인생이 열려질까? 내 인생의 내일은 뭐가 생겨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아주 일상적인 평범한 삶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기다림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성탄절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평범한 자리에서, 내가 갖고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 삶이 때로는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것이 내 인생의 전체일까? 하면서 잠을 못 자는 밤에 밖에 있는 목자들처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천사의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일까?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현종 시인이 모든 순간이 꽃봉우리인 것을 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순간이 꽃봉우리인 것을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 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드거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우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우리인 것을 지나가고 나서야 그것을 겨우 알았던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자리여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밤에 바깥에서 기다림을 갖고 있었던 이 목자에게, 별 볼 일 없던 목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의 소식이 알려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평강은 그래서 없는 자들도 함께 누리는 평강인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나. 여기 보면 강보에 쌓여 있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그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힘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구유와 짐승, 구유라는 건 짐승의 여물통이죠. 거기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비되는 것입니까? 힘있는 자가 지닌 겸손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저 궁궐에 오신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 부잣집에 온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목가적인 느낌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 있는 것처럼 전원 풍경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똥오줌 냄새가 나는 인간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자리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인생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가치관을 뒤집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승자 편에 섭니다. 모든 사람들은 강자 편에 섭니다. 그래서 승자와 강자가 모든 인생의 좋은 것을 독식하고 있다고 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뒤집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자와 패자, 강자와 약자가 함께 누리는 평화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한다면 약자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평화의 세계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만들어 놓은 수많은 평화들은 기본적으로 탑다운의 그런 평화입니다. 위압적인 평화입니다. 강제적인 평화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평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from below입니다.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평화입니다. 비천한 곳 바닥으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평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유에 누이신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힘이 있느냐? 네가 가진 것이 있느냐? 네가 돈이 있느냐? 네가 권력이 있느냐? 내 목에서 좀 힘 좀 빼라. 내 어깨에서 뻣뻣한 것 부드럽게 해라. 겸손해지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들을 향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너 없느냐? 너 모자라느냐? 매일매일 그것 때문에 탄식하느냐? 아, 인생을 살 만한 가치가 없다고 도망가고 싶으냐? 네 아픔과 네 슬픔, 거기에 내가 동참할 거다. 너는 위로받아라. 용기를 내라. 새롭게 인생을 도전하고 일어서라. 나는 너보다 더 낮은 곳에 내려왔지 않느냐? 내가 부끄러운 곳에서부터 인생을 시작한 것이 바로 나 아니더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라. 삶이란 소중한 것이다. 세상을 새롭게 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그 모습은 우리들이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못났다고, 나는 힘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탄식하면서 삶을 저버리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상처받고 있느냐, 네가 절망하고 있느냐,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리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호승 시인이 쓴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을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그냥 들에 핀 들풀도 꽃잎도 상처를 받으면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 누굴까요? 가장 고난과 고난의 고통의 자리에서 힘들어하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상처가 그래서 가장 고귀한 상처고 인류 역사의 최고의 향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상처인 것입니다. 이 우리의 그 향기는 바로 생명의 향기입니다. 위로의 향기입니다. 평화의 왕 향기입니다. 생명의 향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시는 하늘의 향기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상처받음으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상처를 치유했으니 너도 내 상처받은 것이 치유된 것임을 알고 내 이웃들의 상처, 내 이웃들의 아픔, 거기에 너도 참여할 수 없겠니 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억압하는 그것을 물리치고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잘난 사람들아, 힘 있는 사람들아, 갖고 있는 사람들아, 겸손해서 혼자 독차지하지 말고 네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네 이웃의 아픔에 동참해라. 네가 본래 그렇게 잘난 것이 아니지 않더냐 하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슬로건이 뭡니까? 싸움을 하게 되면 강한 자는 이겨라, 살라, 약한 자는 죽으라. 이것이 전쟁의 슬로건입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고 지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의 슬로건은 뭡니까? 강한 자야. 약한 자를 네가 좀 살려내라.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강한 자가 갖고 있는 독식의 그 모든 가치관을 때려 부수셨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신 이 거룩한 축복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발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평화를 네가 만드느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고 내가 낮아졌으니 너희가 화평을 누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할 거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의 평화의 사람으로 나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박노의 시인이 평화 나누기라고 하는 그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폭력을 거부하며 사는 것, 세상과 타인을 비판하듯 내 안을 잘 들여다보는 것, 현실에 발을 굳게 딛고 마음의 평화를 키우는 것, 경쟁하지 말고 각자 다른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일을 더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좀 더 친절하고 더 잘 나누며 예의를 지키는 것, 전쟁의 세상에 살지만 전쟁이 내 안에 살지 않게 하는 것, 총과 폭탄 앞에서도 온유한 미소를 잃지 않는 것,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는 것, 전쟁을 반대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이 평화의 씨앗을 눈물로 심어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아기로 가장 낮은 구유의 강보에 쌓여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대의 요관에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의 강보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성의 전당에 예수님이 머물 곳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식이 있습니까? 지성인입니까? 지성은 예수님을 거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예수님이 권력의 전당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실 수가 없습니다. 이 밤중에 화려한 네온사인에 그 번뜩이는 그런 곳에도 예수님은 계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내 명의 이기적인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지식, 내 교만, 내 자랑, 내 욕심이 가득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처럼 우리의 기다리는 마음속에 오십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속에 오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가난한 마음속에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늘의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내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 평화가 있고 내 학원과 내 직장에 평화가 있고 이 나라와 한반도의 역사가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로 이 땅에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상처난 모습으로 상처난 자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 상처를 주님의 상처로 치유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웃들의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죄인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해 뉘어 계십니다. 우린 너무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너무 탐욕적이었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상처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받겠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치유자로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